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리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아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해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람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사울의 속내를 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아버지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 뒤로는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런 친구를 돕고 또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요나단은 아버지로부터 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 보면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이렇게 아주 위험한 꼴이 되기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유는 요나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이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어제 읽었던 20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에 매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요나단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나단은 다윗을 많이 사랑하는, 그래서 다윗과 깊이 언약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물론 친구라고 하기에는 나이 차이가 최소한 20년은 넘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한 30년쯤이나 되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친구라고 하기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요나단은 다윗을 아주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읽었던 17절에서도 사무엘상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아주 특별히 아끼는 그런 친구, 그런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사실 사울에게 순종하지 않고 사울을 편들지 않는데 그것은 요나단이 불효를 저지르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때문에 불의한 아버지를 편들지 못하는 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난처한 입장이었겠습니까? 아들인데 당연히 아버지를 편들고 당연히 아버지를 돕고 당연히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사실상 요나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을 편들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아들이 바로 요나단인 거죠. 그러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버지 사울을 편들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다윗을 편들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사실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불신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이 아들 요나단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읽어보면, 지난번에 읽은 적이 있지만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 미쳤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이 바알세불의 뭐 이 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귀신 들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막 나가지고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막 잡으러 오는 이런 장면 복음서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불신 가족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묵상할 때도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빈정거리고 하는 그런 장면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 예수님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고 오늘 본문의 요나단도 사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지만 사실 요나단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나단이 죄 없는 다윗을 편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죄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죄 없는 사람을 좀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요나단이 다윗 때문에 아주 슬퍼하면서 사실 이게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우리 주변에 곤란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죄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모르는 척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힘껏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이익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왕권을 누가 이어받을 거냐 하는 걸로 보자면 요나단과 다윗은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언제든지 다윗을 그런 경쟁 상대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울은 다윗을 계속 경쟁 상대로 여기니까 다윗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다윗을 제거해야겠다. 이게 이제 사울의 마음에 있는 확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돌보아야 될 그런 친구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열심히 돕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고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관대함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자를 베푸는 어떻게 성경이 가르치는 헤세드 그 은총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 없는 사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 편에 섰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다윗이 요나단을 믿고 요나단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면 요나단을 찾아와가지고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고 요나단의 도움을 받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울의 생각대로 자기의 정치적인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사울의 후계자였는데 요나단에게 다윗이 자기 목숨을 내맡깁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당신 아버지를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가 정말 죄인이라면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상 위험한 그런 관계였지만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요나단에 대한 신뢰입니다. 요나단에 대한 신뢰. 사실 다윗이 요나단을 이렇게 신뢰하는 이유는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불신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울은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 안전이 중요했거든요. 사울은 자기 안전, 자기 아들의 왕권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도 보시면 오늘 본문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지니라 한지라. 다윗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 아들 요나단의 나라가 든든히 서고 내가 지금 왕인데 네가 이어서 왕이 되고 그러면서 대대손손 왕도로 달라 그러면 저 다윗 반드시 죽여야 돼. 사울 안에 이런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권력에 대한 그 애착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일종의 자기 사랑인 거죠. 사울은 자기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식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것보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사명인 왕권을 어떻게 보면 사명으로서가 아니고 자기 권리로 생각하고 그거를 대대손손 이렇게 지켜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윗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의 외로움이 점점 더 심해갈 것이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세월 지나갈수록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울은 왕인데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며칠 후에 보면 제사장들을 다 죽이기까지 해요. 사울은 뭐든지 왕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불안의 종노릇, 그 두려움의 종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심지어 자식도 믿을 수가 없고 사울이 이렇게 불신에 매여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참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르면 사람을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람을 신뢰할 줄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다가 보면 당연히 배신당할 위험이 있죠. 당연히 상처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불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손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 그러면서 늘 사람하고 거리를 두는 것보다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좀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생각하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좀 믿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좀 신뢰할 수 있는 좀 신뢰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좀 믿어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조금 대의를 따라 사는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너무 자기 이익을 밝힐 게 아니고 자기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조금 대의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이해타산을 따지고 너무 자기 이익을 밝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믿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조금 믿어줄 수 있을 만큼 믿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조금 좀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그런 좀 대의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어요. 오늘 요나단이 자기 이익에 매여서 행동하지 않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와의 친족 관계에 매여서 행동하지 않고, 요나단은 사실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담대한,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 언약에 더 충실한 대의를 따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41절도 보시면,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제 둘이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고, 더욱이 요나단의 입장에서도 자기 아버지 때문에 다윗이 이제 막 여기저기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처지가 참 안타깝고, 이런 모든 상황이 둘이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우는, 둘이 서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서 서로 이렇게 울고 있는데,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왜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을까요? 다윗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요나단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요나단이 이렇게 나를 아끼고 나를 참 사랑하고 나를 살려주는구나 생각하니 다윗은 얼마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겠어요. 그러니 둘이 헤어지는 마당에 이렇게 서로 통곡하며 우는데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고. 다윗이 더 큰 은혜를 입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요나단은 은혜를 베푸는 입장, 이고 다윗은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그런 입장이어서 다윗이 더 심히 심하게 울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사실 예사로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마음이 더 감동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 어떤 외로운 사람, 어떤 참 난처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은혜를 좀 베풀어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야, 정말 그 은혜는 내가 잊을 수 없는 은혜다, 그 생각할 만한 그런 좀 사건들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그게 또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특별히 외롭고 의지할 만한 사람 없고 특별히 내가 어려운데, 아, 그분이 그 순간에 나를 기억하시고 그때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지, 그렇게 좀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은혜 베풀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 베풀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참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누군가에 이렇게 신뢰할 사람은 신뢰할 만한,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야, 사람은 정말 의지할 만한 분이야, 모든 사람이 사람을 믿으면 안 돼, 그 인간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라도 그분은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은혜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